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약시대에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성령이 제일 중요해요. 구약시대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게 하고 그러면서 일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해서 그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신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은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 뭐 이병장이 구타한 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정말 암흑과 같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그런지 몰라요. 너무나 사람들은 악화해져 있고 다 자기의 이익만 구하고 남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는 그와 같은 흑암의 시대와 같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와 같습니다. 그 사회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살아나겠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직한 사회가 되겠느냐? 그래서 뭐 법대로 하자, 원칙대로 하자 막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거짓되고 음란한 것과 모든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인 그 사람 그 자체로서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정의를 실천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면 그 성령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자질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 본질적으로 태어나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 이 사회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그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납니까? 그 사건이 나면 선장이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내 목숨 바쳐서 빨리 나가라고 선장이 먼저 죽겠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해결점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와 인도와 만져주심과 능력이 없이 대한민국에 소망 없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막 그 자기 중심대로 그 성경에 보면 제일 악한 시대가 구약에 나오는 사사 시대예요. 그때는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옳다 해가지고 살아가가지고 막 가장 어두운 시대였는데 지금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주장 막 내놓고 뭐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야,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더러운 것을 모르고 진실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천만의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사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사회는 밝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오심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새로운 전환기입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새로 도래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구약의 율법의 질서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강박한 심령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그 막 불편한 심령을 깨뜨리고 시기 질투를 깨뜨리고 삐지는 마음들을 깨뜨려지고 녹아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내 죄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깨트리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과의 그 갈등 다 해결되죠. 우리 새로 직장을 얻으신 분도 앞으로 막 무슨 갈등이 있으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쯤은 내가 참을 수 있지 그냥 다 양보하고 깨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그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순절 날이 우리 한번 성경 읽어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과 3절 같이 읽읍시다. 챕터 2 벌스 1 through 3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까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하여 잡히시기 유월절 전날에 그 유월절이 저녁에 시작되는데 그 저녁에 잡히셨어요. 만찬을 먹고 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잡히셨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봤더니 저녁에 잡혀가지고 저녁에 신문하고 새벽에 그 빌라도에게 보내고 또 이 빌라도는 또 헤롯에게 보내 막 온 밤을 세워가지고 잠을 안 재우면서 예수를 신문하고 아침 9시에 못을 박아버렸더라고요. 정말 예수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뭐 절차가 뭐가 없었어요. 막 대충 막 죄를 해가지고 죄가 안 나오니까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신성모독죄 해가지고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이 지나가고 토요일이면 안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요일 저녁에 그 요셉의 그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예수를 안장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주일이죠. 그 안식일, 그 예수님이 죽은 유월절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첫날 안식일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오순절이에요. 그 50일 동안 7주죠. 각 주 7, 7에 49잖아요. 7일씩 해서 축제를 7, 7에 49, 49일 동안 축제를 했습니다. 그 오순절의 의미는 사실 뭐 유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통제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그때에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제정하셨고요. 거기서부터 유월절이 시작하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오순절이 시작되는데 그 오순절은 이제 보리가 처음 익었을 때 첫 보리의 단을 딱 하나님께 소제로 드린 다음에 그때부터 7주 동안 지키는 기간이 오순절이었어요. 그것은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각국으로부터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뭐 이란과 또 이라크와 그리고 저 이탈리아와 로마까지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군집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50일째 되는 날에 이 축제 속에서 제자들은 뭔가 깨달았죠. 우리의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이제 오순절이 끝나가는 이 50일째 되는 이제 오순절 그 50일째 되는 이날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한 집에 120명이 다시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오순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막 휘쉬 하는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나 바람이 부럽다는 말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에 이렇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야 할까요? 이 바람은 성령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잖아요. 니고데모야 니고데모야 바람이 임으로 불리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며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성령도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온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것이 우리는 느껴져요. 우리가 성령이 안 보이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사고가 바뀌고 긍정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이 뭔가 능력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죄의 길에 안 빠져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유혹의 길로 안 갑니다. 술이 맛이 없어요. 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 부귀영화 부럽지가 않아요. 정말 성령이 주시는 기쁨에 빠지면 저보고 뭐 저는 한국에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한국에 나가서 책 썼는데 나 좀 이렇게 단에 좀 세워져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하고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내게 주신 이 성도와 함께 울고 불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나를 나타낼 필요가 뭐가 있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게 부럽지 않아요. 내가 주님이 내게 너는 다섯 명밖에 치울 네 역량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러면 예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거 동나가며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도 천국 가고 저도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처럼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희락,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육체의 쾌락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더 천국이 내게 있다는 그 나의 고향이 있다는 나의 갈 곳이 있다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쁨. 이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아, 세상적인 즐거움이 뭐가 재밌습니까? 골프가 뭐가 재밌습니까? 골프가 재밌다고 하면 골프가 뭐가 재밌습니까? 낚시가 뭐가 하나도 안 재밌어요. 내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게 하나님 건강 주신 것 고맙고 우리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일 하는 것.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어도 내 인생이 재밌어요. 내 친구들은 옆에서 왜 놀러 안 가느냐 휴가를 좀 가봐라 휴가를 가도 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기도할 이게 나의 기쁨이야. 성령이 주신 기쁨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게 성령의 상징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다 시체의 뼈들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주여 내가 마른 뼈를 보나이다 보고 있나이다 그러냐 그러면 그 마른 뼈에게 명령을 해라 내가 생기를 줄 터이니 생기야 그 뼈들에 붙어라 라고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생기들이 일어나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는데 거대한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현대인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 마른 뼈보다도 못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그저 악한 생각, 음란함, 싸움과 질투와 그리고 막 거짓말과 그 삶 자체가 그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마른 뼈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현대인, 말라 비뚤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그 현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여서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너희의 심령에 닿을 때, 너희의 육체에 닿을 때, 너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할 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고 마른 빼였던 그 사람이 거대한 군대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존재의 의미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의 상징으로서 바람소리, 바람같은 소리,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성령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둘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번에는 처음에는 귀로 듣는 바람 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눈으로 보는 불이 막 불이 막 내려가지고 혀처럼 막 불이 막 사람들에게 막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막 불이 막 실제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징이지만 이 불은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모세가 아주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똑똑하고 준수하고 힘이 세고 또 군사훈련도 잘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바로의 왕자로 대우를 받고 있고 이 바로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다 완성했고 그리고 나는 이 군사훈련도 잘 받아서 나는 훌륭한 지도자다.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하려다가 그만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였죠. 그런데 이것이 또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바로에게 들켜서 죽게 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면 역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아요. 네가 하려고 하면 네가 하는 그것을 통해서 너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의 40년 동안의 교육이 다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군사 훈련받는 게 다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의 왕자의 지위가 다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또다시 40년 동안 목동이 되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80노인이 되었어요. 정말 매일 그 뛰약빛에서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목자를 치면서 그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의 군사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혈육이, 그 핏줄이, 그 왕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절하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인간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는 그저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그저 양치기에 불과하구나. 처절하게 40년의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80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타올랐어요. 저기 왜 불이 있지? 가까이 가봤어요. 그런데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고 그냥 불꽃만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와 같이 불이라는 것은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때 이 모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머리를 꿇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80노인, 나는 입이 어눌한 자이고 나는 말도 알지 못하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주여 다른 자를 보내주옵소서. 나는 입이 늙었나이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자꾸 막 하나님이 화를 낼 정도로 화를 냈어요. 모세가 자꾸 뒤로 빼니까. 근데 모세가 왜 뒤로 뺐습니까? 인간적으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스 스스로 알았어요. 아니 이제 80 내 지식도 다 사라졌고 육체도 약해졌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60만의 대군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뒤로 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네가 해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어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비즈니스가 그렇게 안 됐었대요. 근데 이제는 뭐 남편이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된대. 그래가지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대뜸 하는 말이 비즈니스가 제 거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이게 잘 된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소유주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하다 보면 일이 다 잘 되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람의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떨기나무가 타되 불은 붙지 아니었던 것처럼 그 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불만 붙었던 것처럼 오순절 이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도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절 verse 4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Holy Spirit enabled them to speak.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저 내가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을 하게 하셨는데 그때의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우리 한국인이 지금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뭐 남미에도 있고 다 흩어진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1세대 2세대를 지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나라 언어밖에 못했어요. 저희 아들처럼 잉글리시 미국에 사는 사람은 잉글리시밖에 할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그 120명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그 시에 모여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한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대. 바람소리가 나고 막 불과 같은 것이 막 보였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우리가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may save them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방언이었다. 한마디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120명이 모여서 막 찬송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막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바데인 메소포타미아인 그 다음에 뭐 이라크인 뭐 이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 헬라인 막 로마인이 왔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 중요한 거는 하나의 성령이 그냥 성령의 언어로 말하고 사람들이 각자로 알아들은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영어를 필요한 사람에게는 막 영어로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게 하고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되었다. 근데 이 성령의 제가 그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특징을 한번 보았어요. 보았더니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더라고요. 찬양.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찬양인데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먼저 바울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빚자 복종하라.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첫째 시, 시는 노래와 상관이 있어요. 구약시대 시는 노래였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찬양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특징은 찬송입니다. 120명에게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막 황홀경에 겨워서 막 감동되어진 여러분의 영혼이 빨려들어갈 때다. 그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소리가 세계 각국 언어로 사람들에게 다 알려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놀라운 그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오순절에 임한 방어를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는 방언이 나오죠. 거기는 방언이 하나의 은사로서 성령의 은사로서 나오는데 이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방언할 때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방언으로 통변할 때 그 사람을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은 그러한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모든 각국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도들에게 그 말을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모르긴 해도 어떤 막 찬양이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각자 막 자기 언어들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다 이해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 방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때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알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게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게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당시에 동쪽의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고 또 서쪽의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고 또 이 여러 언어들을 썼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있었고 이라크 사람들이 있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이 함께 방언에 함께 찬양에 참석하였다.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사람들이 각자 그들의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의 포인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뭐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 120명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를 주로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만 하면 될 터인데 찬양할 때 히브리어를 하면 되는데 성령이 막 그들에게 히브리어를 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각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알아도록 성령이 그 사람들을 통제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지를 자기 의지로 할 수 없고 감정을 자기 의지로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성령에 맡겨진 대로 하다 보니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정말 술을 안 먹은 것이 참 하나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데 좀 핸디캡이에요. 술을 한번 확 취해봤으면 이렇게 느낌과 왜냐하면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지금 대비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제 동생을 통해서 아는 바로는 제 동생이 고주망태였습니다. 한때.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젊은 시절에 이제 뭐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죠. 저는 모르죠. 근데 우리 어머니의 말씀에 가면 이제 나중에 우리 동생의 말에 가면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구두를 잘 벗어놓고 위트를 잘 벗어놓고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딱 나가는데 추운 겨울에 집 앞에 대문 앞에 웬 거지가 꼬부리고 자고 있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아들이 아들 막내예요. 그래가지고 막 업어가지고 방에 앉혀놨는데 제가 물어봤죠. 야 너 도대체 그 추운 겨울에 왜 거기에서 잤냐. 아 자기는 집인 줄 알고 구두를 벗어놓고 위트를 벗어놓고 가절에 앉아놓고 그 밖에서 잤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자기 대문 앞이 자기 안방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전도서에 보면 또 잠언서에 보면 술 취한 사람은 막 이상한 것이 보이고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우리 허집사님 옆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없이 나오고 자기가 통제가 안 돼. 자기 의지대로 안 돼. 술에 의해서 통제를 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마음의 미움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누가 와서 침을 뱉어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 윤일병 사망 사건을 통해서 그 이병장과 하모병장과 뭐 지상병과 이러한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악할 수, 악해도 너무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 그 성령과 전혀 반대되는 어떤 사탄의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15가지의 그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이 있거든요. 그에는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은요, 이거는 진짜 미워하는 마음은 막 계속해서 상대를 그냥 미워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이 커다 보면 살인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미워하는 마음, 이 한국의 현재의 그 문제가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치료하는 길이 무엇이냐? 성령과 함께 걸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그 미움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정말 선한 사람이 돼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술에 취해서 사탄의 조종자의 삶을 살던가, 아니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을 보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주신 더 좋은 기쁨 속에 빠져나가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평화장로교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임한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서 저들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저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셔서 나아가 담대히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나아가 담대히 우리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잘 발휘하여서 저들이 경영하는 비즈니스가 잘리고 저들이 다니는 직장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항상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